예, 오늘 이제 그 4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이제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 말은 이제 우리로 하면 예배가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여기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야, 나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자기가 할례까지 받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향해 두 사도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머물러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머물러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라. 은혜와 함께 머물러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난 한 주간 좀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좀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사셨습니까? 아니면 딴 거와 이렇게 좀 사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약간 회개가 됐던 거는 제가 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좀 집에 가면 야구도 보고 또좀 약간 확인이 안 되면 뭐 베이스볼 하이라이트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데, 야구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한 번씩 열받으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구와 함께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은혜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야구와 함께. 근데 지금 오늘 제 얼굴이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왜 괜찮을까요? 어제 삼성 이겼거든요. 간만에 LG를 한번 이겨가지고 제 얼굴이 약간 성령 충만한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참 이렇게 야구나 또 드라마나 또 요즘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거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무엇과 같이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4절에 보면 이런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시민이 모였다는 거죠. 온 시민이. 그렇게 모이니까 이제 45절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대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고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시기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좀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다. 저는 정말 무시는 것 같아요. 시기가 뭐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그게 바로 시기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의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온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시기가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기가 가득해지면 사람이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45절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이거는 뭔가 하면 안티입니다. 안티. 바울이 말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안티를 거는 거죠. 딴지를 걸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그 말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 그러니까 이런 반대에 바울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동기는 뭐였느냐?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로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반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만 하면 거기에 딴지를 걸고 그리고 그 말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50절을 보시면 조금 지났었는데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반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뿌리는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은 경건한 귀부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경건한 사람들인데 경건한 사람들도 선동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도 바로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에 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1절을 보시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두 사도가 또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1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믿는 무리도 있었지만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함, 이거는 독한 마음, 독한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거센 반대와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그 중심에 있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그 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뒤틀었습니다. 왜곡시켜버렸습니다.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도록 만들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반대, 특별히 거센 반대와 도전 앞에 부딪힌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센 반대와 도전에 부딪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네 가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13장 46절을 보시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을 때 46절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첫 번째 너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얻기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자다, 그렇게 자처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냐?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것은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센 도전, 유대인들의 거센 도전과 반대에 부딪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반대할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그들을 설득시킨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뭔가 하면 반대하는 이분들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맡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해 주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반대할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과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바꿉니다.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모든 세상,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을 가슴에 품고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이 결심,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말은 영화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다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첫 번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던 것은, 야, 우리가 이렇게 반대와 거센 도전에 부딪힐 때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냥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쟁해서 그냥 한번 꺾어버리려고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능히 그들과 논쟁해서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느냐? 반대에 부딪혔을 때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헤쳐나가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을 주죠.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거센 도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하는데 거기에 서지 말고 반대가 있고 도전이 있을 때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정하는데 어느 쪽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몇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온 대구 땅과 온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에 부딪히고 도전이 있을 때마다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길로 방향을 바꾸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14장 1절, 2절 말씀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고니온 회당에서 역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었습니다. 두 사도가 정말 이렇게 위협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 선동하고 악감을 품은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두 사도는 피하지 않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버립니다. 오래 있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로 하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오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여기 오래 있었겠습니까? 일정 기간 오래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뭐 자기가 사역지가 없어서 거기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제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듣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제 갓 태어난 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이제 갓 태어난 마치 핏덩어리와 같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사실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핏덩어리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적대적인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 오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일 막 고마운 분들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참 제일 고마운가?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사람들의 반응도 별로 좋지 않고 열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들고 고된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끝까지 그 고되고 어려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제 세상에 사실 그 잃어버린 덕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메일을 주시면, 이제 문자를 주시면 꼭 끝에 뭐라고 쓰느냐?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 참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보면 교회에서 가장 귀한 덕목이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편리해지고 여건이 좋아지면서 다른 거는 다 교회 속에 풍성해졌는데 이렇게 새거머니 사라져버린 게 뭔가 하면 충성이라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힘이 들거나 사람들로부터 한 소리 들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떠나면 나는 괜찮아요, 떠나면 우리는 괜찮은데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고 돌봐주었던 그 영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외국에 있는 동안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참 이혼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한 반 이상 정도 이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하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죠. 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말고요, 아빠 엄마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해하시겠어요? 아빠 엄마 같이 그냥 두 분이 살아주셔서 갈라서지 않고 같이 그냥 있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 센 도전과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가 맡은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봐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는 오래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끝까지 지킨 건 아니죠. 바울도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참 이렇게 13장 50절에 보시면 막 이렇게 선동해서 박해하고 쫓아내니까요, 이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발의 티끌을 이렇게 떨어버린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신발 이렇게 딱 벗더니만 먼지 탁탁 떨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당신들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하나님 말씀 나는 다 전했고 이제 당신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들과 관계 단절의 표시로서 신발의 티끌을 다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떠나갔는데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52절 말씀해 보시면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갔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그들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집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방인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6절에 그들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가 오니아 두 성 루스트라와 드베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국 바울은 이고니온에서도 오래 머물렀던 이고니온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떠난 후에 이고니온에 있던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떠나갔는데, 바나바가 떠나갔는데 과연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갓 태어난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제 해답은 14장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갈 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대로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돌아올 때 반대 순으로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 방문했을 때 20절을 보시면 이제 그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이고니온에도 안디옥에 돌아갔을 때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곳에 놀랍게도 바울이 떠나갔지만 바나바가 떠나갔지만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는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라고 그들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3절 각 교회에서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갔지만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 있고 이제는 장로를 세울 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언제 바울이 떠났습니까? 언제 바나바 바울이 떠났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향한 그 환난과 어려움이 극대화되었을 때, 자기가 가장 위태했을 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떠났느냐? 자신도 위험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이제는 자기가 떠나도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당사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입장이 아니라 맡겨진 성도들, 그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떠나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도님들,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누구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언제가 가장 적합한 때인가?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봤을 때 나한테 가장 좋을 때가 아니고 언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는 우리가 떠나도 그들이 굳게 설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가 떠나도 될 때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오늘날 이렇게 교회와 성도님들, 뭐 저 자신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젠가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언제 떠나야 되느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없어도 그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지도자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지도자분들이 항상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나 중심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맡은 영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픔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같이 힘써 힘을 다해서 섬기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릴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때가 가장 힘이 빠질 때입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가장 맥이 빠져버릴 때가 언제냐?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만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이야기했다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발부동 쳤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같이 다짐했던 사람이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그러면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정말 자기 입장에서 행동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면 머물러 있었고,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떠나도 상관이 없을 때가 되면 그때 기꺼이 떠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바울이 떠났고 바나바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반대를 통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부정적인 결과만 가진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떠나고 이고네온에서도 떠나고 루스드라에서도 떠나고 좀 있으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걸 통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복음의 불씨가 더 넓은 곳에 더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사도행전을 연구한 사람들, 초대교회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지는 궁금증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 넓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사도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반대와 핍박 때문에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짧은 시간에 그 넓은 지역에 너무나도 놀라운 빠른 속도로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바나바가 경험했던 반대, 그리고 그 거센 도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많은 반대와 거센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따라가기를 결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거센 도전과 반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넓은 지역에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거센 도전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와 거센 도전에 부딪히면
제가 이빨 깨물고 하나님 더 넓은 세상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어울리는 더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도전에 부딪힐 때마다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거센 도전과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우리들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그들을 떠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 아무리 거센 도전과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떤 반대와 어떤 도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 반대, 핍박이 딸지라도 예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예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믿음으로 발부둥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풍랑 인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더 빨리 가서, 저는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진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참 교회가 침체된다고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 속으로 확산되어져 들어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내일교를 통해서 이 대구 땅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